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와 러시아군을 무찔 수 있는 중포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오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그러나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단결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을 통해 벨라루스 국민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 국민과 장병 모두에게 별도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서 당신들은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이나 봄철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휘말리고 있다며 크렘린은 당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목숨은 어떤 가치도 없지만 당신들은 노예나 총알받이가 아니라며 앞으로 당신들에게 닥칠 일을 다른 누가 결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은 벨라루스의 일반 국민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난 2월 개전 초기 러시아군 침공부대 일부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로 진격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성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 징벌과 관련한 결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미국민들을 향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왔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우리가 푸틴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상당한 영토를 합병하고 정벌하도록 놔둔다면 전 세계에 절대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로감 누적을 경계하며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휴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위도도 대통령은 어제 독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 임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해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열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은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식량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이 곧 재가동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임무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대화를 열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즉각 휴전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G20 축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을 표방해온 스리랑카 정부가 석유 수입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오늘 러시아의 장관 2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칸차나 위제세케라 스리랑카 전력에너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스리랑카 외교부와 러시아 주재 스리랑카 대사가 석유 구매 협상과 관련한 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제세케라 장관은 러시아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석유 부족 사태까지 겪으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물가에 미국 사람들의 장보고 물건 사는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싸게 팔 때 조금 더 사다 놓고 더 싸게 파는 매장이나 제품을 찾고 또 할인 정보가 있는 전단이나 쿠폰을 이용하고 꼭 써야 할 것이 아니면 사는 것도 자제하는 등 물가에 놀란 사람들이 가정의 씀씀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 시장 조사 업체가 지난 4월에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응답자 가정의 95%가 소비 습관을 이미 바꿨답니다. 약 절반이 할인 물품 비축하고 쿠폰 찾거나 저렴한 상품 검색했다는데 예전보다 사는 물품이 줄었다는 응답이 3분의 1, 또 앞으로 더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도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초부터 눈에 띄게 오르고 지난 5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식료품 가격이 평균 12% 가까이 올랐는데 특히 육류와 생선은 14%, 계란은 32%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선택하고 넉넉하게 큰 통으로 사던 우유를 작은 용량으로 바꿨습니다. 또 비싸도 안전하고 건강한 유기농 제품을 찾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알찬 제품을 찾아서 단골 매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물건을 대용량으로 사야 하는 것이 단점이었던 창고형 할인 매장의 신규 회원이 늘고 있다는 소식, 또 광고를 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대형 매장의 자체 개발 상품 수요가 씀씀이를 줄이는 가운데서도 늘고 있다는 소식, 심상치 않은 물가에 대응하는 미국 서민들의 달라진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한국의 1세대 건축가입니다. 김중업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소식,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50에서 150mm 정도를 예상하고요. 특히 평안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는 2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의 비바람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화요일 아침 삼전의 아침 최저가 16도입니다. 청진과 해산 19도, 중강이 20도고요. 함흥과 신의주 아침 최저 21도입니다. 원산, 장전, 개성, 평양, 강계의 아침 최저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25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이 24도, 장전이 28도, 원산이 29도로 가장 높습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 21도, 청진과 신의주 26도, 함흥, 중강, 계산 낮 최고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먼바다는 4m까지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 먼바다 2에서 4m까지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인가요?
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국제사회의 도전에 맞서서 단합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굵직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4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에 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으로 접종 첫 해에 약 2천만 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26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의 면면 한번 보죠.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 등 G7 정상 7명이고요. 여기에다가 G7의 공식 일원은 아니지만 1977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는 유럽연합 측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우선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G7 정상들은 단합된 행동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 회의를 마치고 트위터에 이 소식을 먼저 알렸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금이 많이 나옵니까?
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전 세계 금 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자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와 관련해서 또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 상한선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놓고 열띤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한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이 처음 내놨는데요. 미국 등 서방의 원유 구매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원유는 사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예.
네, 이는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서 전쟁 자금을 충당하는 걸 억제하고 또 동시에 국제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이 계속 유통되게 함으로써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는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다른 수입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 상한제 도입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적극 지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EU 회원국들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수백 명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신규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네, 28일 폐막과 함께 관련 발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G7 정상들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첫날 실무회담을 세계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걸로 시작할 만큼 세계 경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물가 상승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고요. 세계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성과가 도출됐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향후 5년 동안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을 위해서 총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26일 전 세계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고 전 세계 경제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를 앞세워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하고 서방은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때문에 여러 저소득 국가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일대 저소득 국가에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합작 투자하면서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협의체는 이들 나라가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도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네, 총 6천억 달러 가운데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3분의 1은 미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니라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에서 조달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에 그냥 원조하거나 기부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G7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다고요?
네. 회의가 열리는 엘마우성 주변은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근 가미시 파르텐 키르헨 그리고 뮌헨 등지에서는 26일 시위자 수백 명이 G7 반대, 세계화 반대, 환경 보호 등을 주장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자는 경찰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사태에 맞았네요.
네,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각종 금융 제재로 러시아가 26일 외화 표시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100여 년 만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에 처했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러시아 제국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한 후 처음입니다.
네. 지급해야 할 돈이 얼마였습니까?
네, 미화로 약 1억 달러였습니다.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30일에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까지 미국 달러나 유로화로 표시된 채권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까지 납입되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예. 자, 1억 달러, 뭐, 나라 살림 규모로는 뭐, 정말 극히 적은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후에도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은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등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또 국제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해외에 보유한 외환 접근이 어려운 상태고요. 해외 재무를 변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예 기간도 넘긴 거네요.
네, 러시아는 외화 접근이 힘들어지자 자국의 화폐인 루블화로 변제하겠다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당초 계약과 다르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1억 달러 채권 이자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 예탁 결제 회사에 대금을 보냈다면서 상환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예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러시아가 스스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요. 또 현재 서방의 제재로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의 국채를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국영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둘 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네요.
네, 맞습니다. 또 구소련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하고요.
네.
네, 이어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해서 29일에 열리는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카스피해 연안국이라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러시아를 비롯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를 마치고는 벨라루스로 방문해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나고요. 이어서 귀국한 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행보가 아주 바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G7 정상회의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등 서방의 연대 움직임에 맞서서 구소련 국가 등 동맹과 우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이 서방에 맞서서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2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리시찬스크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25일에 리시찬스크의 쌍둥이 도시로 알려진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주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시크 주지사는 지금 리시찬스크가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리시찬스크까지 함락하면 동부 루안시크주는 사실상 러시아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지난주에 의학 전문지인 랜싯 감염병에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백신 접종 첫 해에 1,98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걸로 추산했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백신 접종 첫 해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 사이를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2020년 12월 8일 당시 90세였던 영국의 매기 키넌 할머니가 처음 맞았는데요.
네.
네, 이후 12개월 동안 43억 명 이상이 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약 2천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백신이 없었다면 총 3,1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백신 보급으로 이를 63%나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번 연구를 이끈 임페리얼 칼리지의 올리버 왁슨 박사는 코로나 백신이 없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리면서 코로나 대유행의 경로를 실제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가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까?
네, 전 세계 185개 지역에서 집계된 코로나 사망자 공식 통계와 함께 해당 지역의 초과 사망자 수를 반영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인구와 불명확한 통계 탓에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지역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백신 접종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인도에서는 420만 명, 미국은 190만 명, 브라질이 100만 명, 그리고 프랑스가 약 63만 명, 영국이 약 50만 명 등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의 왓슨 박사는 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이 백신을 제공한 지역에서 약 75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백신 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말까지 세계보건기구 WHO가 목표로 했던 이 40% 접종 목표를 달성했더라면 60만 명의 인명을 추가로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WHO가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이 백신 생산량의 부족, 또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 등이 이유로 지적됐었습니다.
예. 백신 공급이 지역별로 좀 불균형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봐도요, 이런 경향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백신으로 구한 2천만 명 가운데서 고소득, 중위소득 국가에서 구한 인명수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연구진은 만약 백신이 더 많은 지역에 더 빨리 보급되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인의 1일 항공편을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 초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에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나온 대법원 결정 이후에 시위는 주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번 주에도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먼저 26일 뉴욕에서 열린 시위는 성소수자 퍼레이드와 맞물려서 열렸는데요. 이날 퍼레이드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며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부는 시위대의 시설 훼손 시도로 인해서 최루탄을 써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요. 지난 25일 열린 시위에서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위대 양측에서 최소 6명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같은 날 대법원 울타리 너머로 페인트를 던진 두 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한 임신센터에선 스프레이로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글씨를 써놓는 등 공공기물 파손 행동이 벌어져서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네.
이번 결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로데 웨이드 판례 철회를 지지하고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철회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 1973년에 보편적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가 약 50년 만에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 가능 여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네. 자, 모든 관련 뉴스의 중심에 바로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폐기된 로데 웨이드 판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 그리고 검사의 이름을 따와서요.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번 결정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로데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것이 그대로 유지돼서 나타난 겁니다.
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잃게 된 오늘날 미국의 수백만 명의 여성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국민에게 기존에 보장했던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하게 빼앗아갔다면서 법원과 미국의 모두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예고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4년의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렛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3명의 대법관 모두 로데 웨이드 판결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본격적으로 낙태 제한에 들어가는 주 얼마나 됩니까?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사우스 다코다주가 대표적인데요.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지난 주말 CBS 방송에 출연해서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술을 받는 여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는 주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주인데요. 콜로라도 주가 대표적입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주 정부는 계속해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신체를 통제하려는 정부에 반대한다며 콜로라도 주가 낙태의 피난처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요,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도 낙태권 보장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도 낙태권을 보장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월은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소유지를 낙태권 보장을 위한 피난처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땅에 낙태시술소를 세우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서 출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낙태에 사용하는 알약에 대해서 일부 주가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주요 대기업들이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같이 밝힌 건데요. 이들은 업체의 의료보험 혜택에 낙태 지원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를 위해서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시술을 받을 경우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의료법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 발표 후에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CBS 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로데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67%가 이번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또 52%는요, 이번 결정이 미국을 위해 후퇴한 결정이라고 답했고, 31%가 이와 반대로 전진한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요,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법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 규제법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네.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바로 이 법에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총기 구매 제한 적용 범위의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폭력 전과가 있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 한해서 총기 구매를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데이트 상대로까지 더 넓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내용 중에 이번 법에 담기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죠.
네, 공격형 소총과 그리고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이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법에 포함시키길 주장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번 법에 포함되진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독일로 떠나기 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까지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그리고 교사 2명이 숨졌고요. 이에 앞서 뉴욕주의 버팔로 슈퍼마켓에서도 총격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미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총기 규제법이 효력이 갖게 된 것과는 다르게 또 최근 대법원에서는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집 외부에서 정당 방위를 위해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밝힌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지난 24일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이 24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숫자는 많은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TSA 대변인은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 2월 250만 명의 승객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승객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요, 그러면서 공항이 붐비는 만큼 승객들이 공항에 더 일찍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결항이 잦고요. 또 출발 지연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FlightAway에 따르면요, 지난 26일 하루에만 최소 73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델타 항공사에서 결항된 항공편이 220편이 넘었고요.
예.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선 7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거기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항공편 결항이나 운행 지연 문제가 계속되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에도 이런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가 최근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355만 명이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항공편 결항 그리고 지연 문제가 이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항공 대란이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인은 항공인력 감소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사들이 이에 대응해서 급격하게 인력을 감소했는데요.
네.
이후 수요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 항공사가 이에 대응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최근엔 결항과 지연 문제에 대응한 그 대응으로 예정된 항공편 일정을 줄이는 그런 방안이 남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최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협회 소속 항공사들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존에 예정된 항공편 가운데 15%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조종사 등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단 항공사뿐 아니라 이 항공 운항을 관리하는 연방항공청 FAA의 일정 책임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공청의 항공교통 관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협회 측이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주요 항로 관제소인 잭슨빌 지역 항공관제센터에 지난 30일 동안 27일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인력난이 동해안 전체의 교통 흐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김중업 선생님의 가장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건축은 기능적인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세계의 한 장르로 보고 있어요.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박순규 해설사가 관람객에게 건축가 김중업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빛 같은 거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건축가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가 김중업은 1922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평양 경림소학교와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일본에서 요코하마 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광복 이후 김중업은 1946년부터 52년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요. 그해 10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세계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도 큰 변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한국 현대 건축의 시작인 김중업의 건축 세계를 조망한 전시, 김중업 건축예술로 이어지다에 관한 소개 하계 팀장 정재은 씨에게 들어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전시 방식과는 다르게 구축되었다는 것을 오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또 미디어 아트 형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 건축물을 3D 모형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함께 또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적용한 체험전으로 구성하였고요. 이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건축물의 재질, 색 등을 변화시키면서 자신만의 미래 도시를 완성해보는 색다른 체험도 준비하였습니다.
정재은 학예팀장은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기술로 건축을 다뤘고 박물관 건축전시에 새로운 영역으로 넓히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시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건축 전시가 단순히 모형 놓고 도면 놓고 이러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또 예술인과 또 건축 그리고 이런 IT 기술과 다 접목을 시켜서 또 김중원 선생님 또 마침 2022년이 탄생 100주년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현대 건축의 100주년과 같은데 그 기회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쩌면 흔히 볼 수 있었고 누구든 한 번쯤은 봤던 그런 건축물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고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다시 변형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김중업 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부에서는요, 김중업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가지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 미디어를 만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랑 그 다음에 3D 모형 프로젝트 매핑 기술 등으로 해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 세계를 다지게 된 건물이자 한국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증개축으로 건축가 본래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고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해 해체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이 대사관의 모습을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모형 위에 대사관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모습까지 담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람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를 못하잖아요.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것까지 체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프랑스 대사관의 그 한옥 지붕을 형상화한 그런 곡선미, 이런 것들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또 하나는 건축 모형의 어떤 파사드의 영상을 통해서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가 일반 모형이라든가 패널에서 보지 못했던 건축의 여러 가지 표정과 질감, 이러한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한국의 유일한 건축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의 건축 실감 콘텐츠 전시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은 학예 팀장은 더욱더 신경 쓴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획일화되고 어려운 시절에 건축물들을 구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살기 위한 그런 공간의 형태로 구축물들이 이해가 됐는데요. 건축가 김중업을 통해서 건축이 예술과 접목된 하나의 또 다른 아트의 장르로 인식을 시켜주신 첫 번째 건축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안점을 둬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과거의 김중업 선생님의 그런 생각과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김중호 선생님의 건축물들과 이 세계를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 김중업은 음악과 건축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 이야기했고요. 나아가 음악을 포함한 다른 예술 분야와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을 2부 김중업 건축 현대 예술로 이어지다를 통해 소개했고요. 이어 3부에서는 다큐멘터리 김중업 건축 예술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건축가 김중업과 관련한 다양한 방송 또 영화 영상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Je rencontré le Corbusier à Venise en 1950. Il a été intéressé par mon travail et moi,
김중업 건축가가 르코르비지에 관해 프랑스어로 말하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프랑스어를 해석해보면 1952년 두 사람은 베네치아에서 만났고 르코르비지에가 자신의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김중업은 르코르비지에의 인격에 매료돼 1952년부터 4년 동안 그와 함께 작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관 2층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보이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함께 2층은 체험존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다시 정재은 학예 팀장입니다.
여기 이제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하신 다양한 건축물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관람객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먼저 시작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이 건축 작품을 설계하신 도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화문을 보면은 여기 재료의 재질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붕은 요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고 올림픽의 오륜기를 색칠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오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면 저 큰 화면에 그려진 게 나오잖아요.
이 체험존은 4부 김중업 상상도시 만들기입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건축의 재질과 색을 선택해보면서 자신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보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하루 동안 전시장 큰 벽면에 영상으로 보인다고 해요. 관람객 남윤지 씨는 이러한 전시가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저기에 있는 태블릿으로 건축물 색칠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스크린 터치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설명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처음 보는 방식이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딱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원래는 시인을 하시려고 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뭔가 시인에서 건축가로 넘어가기가 힘든데 그 시상을 담는 게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어가지고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전시 매니저를 맡은 박선혜 씨는 건축학도나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평소에 건축을 어렵게 생각했던 관람객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이다 보니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소감입니다.
우리가 건축은 규모가 큰데 작은 모형을 가지고서는 느낄 수가 없었던 어떤 공간적 스케일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표정이 변화하는데 그러한 건축과 계절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 표정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었는데 일단 영상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딱딱한 그런 느낌도 없고 어린이들도 쉽게 와가지고 체험해보면서 그런 좋은 경험을 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노래하는 집을 꿈꾼 건축가 김중업. 강요된 현대화를 싫어했던 그가 건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아름답고 꿈이 담긴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하나의 자연이 되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끝으로 정재은 학예 팀장이 이 전시를 통해 바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김중업 건축을 어쩌면 영상 기술로 복원해서 흥미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 예술과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김중업의 열망을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격려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또는 버텨요. Hang in there. Hang, H-A-N-G, 매달리다. There, T-H-E-R-E, 거기에. Hang in there, hanging there. 잘 매달려 있어요. 힘들지만 버텨요. Hang in ther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나온 Just keep swimming 이라는 말로도 버티라는 표현,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en life gets you down, you know what you gotta do?
I don't wanna know what you gotta do.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swimming, swimming. What do? We swim, swim.
When life gets you down, you know what you got to do?
인생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I don't want to know what you got to do.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Just keep swimming.
그냥 헤엄치는 겁니다. 계속 수영하세요. 도리가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Just keep swimming. 계속 헤엄치세요.
With these words, Dory is telling her friend that he should not give up.
도리가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Just keep swimming. 계속 헤엄치세요.
The expression may come from a children's film, but its meaning is not childish.
이 표현은 어린이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 뜻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And even if someone has not seen the film Finding Nemo, they most likely will know what you mean when you say it.
니모를 찾아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당신이 just keep swimming이라는 말을 하면 그 뜻을 알아들을 겁니다.
If you keep swimming, you will not drown.
만약 당신이 계속 헤엄을 치면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격려하는 말로 third time's the charm. 3세 번 만에 행운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주여스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id you get a hold of Amy yet?
Not yet. I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the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Did you get a hold of Amy yet? 아직도 에이미와 연락이 안 됐나요?
Not yet. I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the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아직요. 두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갔어요.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정말요?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3세 번 만에 행운이 있을 겁니다.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당신이 말했듯 3세 번 만에 행운이 있길 바래요. 유비의 삼고초리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세 번째인 3세 번 만에 행운이 있다.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3세 번 만에 행운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The third time's the charm 이렇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get a hold of Amy yet?
Not yet. I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the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